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할 북한 예술단 본진이 오늘 강원도 동해 묵호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예술단 140여 명을 태운 여객선 망경봉 92호는 오늘 오전 동해 해상경계선을 통과한 뒤 오후 5시경 묵호항에 정박했습니다. 망경봉 92호가 남한 항구에 온 것은 2002년 9월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응원단을 태우고 부산에 입항한 이후 15년여 만입니다. 이번에 방남한 북한 예술단은 망경봉 92호를 숙소로 사용합니다. 현성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은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 8일 강릉 아트센터에서 11일은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창올림픽 참석을 위해 한국 방문길에 오른 펜스 부통령은 중간 급유지인 알래스카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은 북한과의 어떤 만남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메시지는 항상 같을 것이라며 북한은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야욕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미 페루를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어제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지켜보자고 대답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내일 일본 방문에 이어 8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오는 8일 미국을 방문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중국 외교부 경상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양제츠 국무위원이 틸러슨 장관의 초청으로 8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최근 중국과 미국은 여러 분야에서 접촉과 교류를 지속하고 강화할 의향을 밝혀왔다면서 양제츠 국무위원은 이번 방미 기간 양국 관계는 물론 국제와 지역 공동 관심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제츠 국무위원의 이번 미국 방문은 최근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체결한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의 목표를 약속대로 기한 내에 완전히 이행했다고 각각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 헤더 노워트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내고 미국은 지난해 8월 협정에 따라 감축 한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도 감축 목표 달성에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음 달 안에 핵무기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협약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핵무기 감축 한도를 달성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도록 핵무기 시스템을 재구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은 지난 2010년 4월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체결됐습니다. 협정은 양국이 올해 2월 5일까지 실전 배치된 핵탄두 수를 1,550개, 운반수단인 미사일과 폭격기를 700기 이하로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인도양 섬나라 몰디브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체포되는 등 전국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압둘라 야민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내고 국가 안보가 위험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이행하면서 국가 치안을 유지할 수 없다며 15일 동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민 대통령은 또 마운드 압둘 가윰 전 대통령과 압둘라 사이드 대법원장 등 대법관 2명을 체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몰디브 대법원은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망명한 모하메드 나시드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대해 정치적 수사가 진행됐다면서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또 수감 중인 다른 야권 인사 8명에 대해서도 석방과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몰디브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현직 대통령과 대법원 간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한편 미 백악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몰디브 시민들과 함께한다면서 몰디브 정부의 법과 표현의 자유, 민주적 제도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6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 기간 동안 북한의 유화공세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백악관 관리가 밝혔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올림픽 기간 중 한국을 방문하는 펜스 부통령이 북한 인사들과 만날 가능성과 관련해 지켜보자고만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18명이 의회 승인 없는 대북 선제 공격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9도에서 영하 11도, 낮 최고는 영하 12도에서 0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한 기간 중 북한의 유화공세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백악관 관리가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서울에서 탈북자들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방한 기간 동안 북한의 유화공세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백악관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5일 펜스 부통령이 워싱턴을 떠나기 앞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북한 정권이 선전선동으로 올림픽의 메시지를 납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오는 7일 일본을 방문하고 이어 8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한 뒤 문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 9일에는 미국 정부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미국 대표단에는 펜스 부통령 부인인 캐런 펜스 여사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 2002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사라 휴즈 선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해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를 특별 손님으로 올림픽 개막식에 초청했습니다. 백악관의 한 관리는 펜스 부통령과 원비어 씨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들을 전 세계에 상기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 단장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한 관리는 펜스 부통령이 북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모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펜스 부통령은 9일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 앞서 서울에서 탈북자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탈북자는 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펜스 부통령이 9일 탈북자 5명과 간담회를 가질 것이라는 연락을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 올림픽 기간 중 북한 측 인사를 만날지 여부는 두고 보자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페루가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올림픽 기간 중 한국을 방문하는 펜스 부통령이 북한 인사들과 만날 가능성과 관련해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페루를 방문 중인 틸러슨 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펜스 부통령과 북한 측 인사와 만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 어떤 형태로든 만날 기회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 지켜보자며 어떤 일이 생길지 두고 보자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평창올림픽 기간 중 펜스 부통령과 북한 측 인사 간의 회담 가능성을 묻는 VOA의 논평 요청에 부통령이 북한인들과 만남을 갖는 것을 거의 확실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날 틸러슨 장관은 또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의 지도부에 보내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페루가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페루가 북한 외교관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등 중요한 조치를 취했고 북한의 페루의 그런 입장을 확실히 이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페루가 국제사회 전체의 이 같은 노력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페루 정부는 지난해 12월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 2명을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페루를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페루 외교부는 북한 대사관 박명철 1등 서기관과 지혁 3등 서기관에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었습니다. 페루는 지난해 4월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따라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항의해 김학철 당시 페루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가 이번 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할 예정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옛 보고서에서 당 중앙위원회 세대 교체의 선두주자로 묘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 김일성 주석이 빨치산 출신 부하들 밖에서 등용했던 첫 전문 인력 가운데 한 명으로 소개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CIA는 지난 1975년 4월에 작성한 북한 외교인물 보고서에서 김영남 등 외교관리 3인방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당시 북한 노동당 정치국은 항일 빨치산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김일성 주석이 젊은 외교, 경제 전문가들을 등용하려는 새 계획에 따라 뽑힌 인물이 김영남이었다는 겁니다. CIA는 북한 최고의 기구였던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은 대부분 1930년대 김일성과 항일투쟁을 함께 벌였던 빨치산 출신들로 행정능력이 아니라 충성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이 1966년부터 외교와 경제 전문가들의 필요성을 느껴 당 중앙위 정치국을 확대했지만 이때 등용한 인물들조차도 빨치산 출신들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김 주석이 구체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내각에 있는 신진 핵심 인물들을 노동당 정치국으로 편입시켰다는 겁니다. CIA는 이런 계획에 따라 1972년부터 74년 사이에 김영남과 유창식, 허담 3인방이 처음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당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60대 이상의 기존 정치국 위원들보다 훨씬 젊고 빨치산 경력이나 노동당 개파 배경도 없었다고 CIA는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학력이 높고 기존 정치국 위원들보다 국제 감각이 있으며 국제부에서 북한의 거친 외교 스타일을 매끄럽게 닦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CIA는 또 김영남 등 3인방이 해외 공산주의 세계 경험이 거의 없는 기존 정치국 위원들과는 달리 개발국들과의 관계를 개척하고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입지도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928년생인 김영남은 1950년대 김일성 대학 재학 중에 모스크바 대학에서 외교학을 공부한 뒤 당 중앙위 국제부에서 활동했습니다. CIA는 김영남이 1974년 정치국 후보위원에 지명되는 등 빠른 출세 가도를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975년에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가 됐으며 후보위원 서열 5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전까지 당 중앙위 국제부 부부장과 부장을 거치면서 소련, 동유럽과의 관계, 외교정책의 틀을 책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CIA는 김영남 등 3인방을 떠오르는 세대로 묘사하며 이들이 그저 재능만 인정받은 게 아니라 더 많은 노동당 내 책임과 외교적 무게감 또 폭넓은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움직임은 국가와 당의 임무를 젊은 세대로 전환하려는 김일성의 의도를 반영하는 신호로 풀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남과 유창식은 1975년에 당 중앙위 비서국에 북한 최연소 비서가 됐다고 CIA는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1970년대 북한 노동당 중앙위 세대교체의 선두주자였던 젊은 김영남은 이제 90살의 고령이 돼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령이 돼서 한국을 찾게 됐습니다. CIA는 그의 성격이나 스타일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문가들은 김 씨 가족에 대한 충성도가 굳건하고 외교적으로는 유연성을 가진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1998년부터 거의 20년째 명목상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는 이유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북한 응원단과 예술단이 북한 선박 만경봉 92호를 이용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북 제재 위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경봉 92호는 지난 수개월간 운항을 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경봉 92호가 한국에 입항하기 위해선 당장 한국의 독자 제재인 524 조치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북한 선박의 한국 영해 내 운항을 불허하는 이 조치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깃발을 달고 있는 만경봉 92호가 한국 영해로 진입하고 항구에 입항하는 건 524 조치의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치는 한국 통일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결심에 따라 만경봉 92호의 입항은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압박을 높이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행정명령 13810호를 통해 180일 이내 북한 항구에 기항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원산항을 모항으로 두고 있는 만경봉 92호가 현재 미국의 입항 금지 대상 선박이란 의미입니다. 일각에선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인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만경봉 92호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지정 제재 대상은 미국인 등과의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입항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선박에 대한 180일 규정은 북한을 기항한 모든 선박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겁니다. 유럽연합의 법 조항을 적용해도 만경봉 92호의 입항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유럽연합은 북한 선박의 입항을 전면 금지하는 독자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2006년 만경봉 92호를 자체 제재 명단에 포함시킨 이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설령 예외 조항을 통해 만경봉 92호가 한국에 입항한다고 해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조항에 대한 위반은 불가피한 겁니다. 미 국가정보국 동아시아 선임 고문과 미 국무부 대북지원 감시단원 등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만경봉 92호를 선택한 건 제재 약화를 노렸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I'm thinking the North Koreans are trying to play a game with the South Koreans, trying to make them break the sanction. I can see it's a dilemma because it sounds so.
응원단이 만경봉 92호를 타고 한국에 입항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한국의 제재 위반을 유도하기 위한 수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선 현 상황에서 한국이 이를 지키지 않는 건 다른 나라들의 의문을 자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만경봉 92호에 실린 화물에 대한 검사에 나설지도 미지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을 출도착지로 하는 화물을 각 유엔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화물뿐 아니라 승객들의 개인 짐도 포함돼 한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려면 북한 응원단의 가방까지 전부 조사해야 합니다. 한편 BOA 취재 결과 만경봉 92호는 장기간 운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단위로 현장 모습을 보여주는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의 위성사진에는 원산항에 머물고 있는 만경봉호가 지난 3일에만 하루 사라졌을 뿐 지난 수개월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또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에 따르면 만경봉 92호가 마지막으로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건 12년 전인 지난 2006년 일본 니가타 항구에서였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이후 만경봉 92호는 사실상 방치되어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18명이 의회 승인 없는 대북 선제 공격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에 조속한 임명도 촉구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틴 하인리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8명은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서한에서 의회의 승인 없는 예방 공격과 선제 공격은 헌법적 기반이나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들은 이날 보낸 서한에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의 내정 철회에 관한 이유를 물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빅터 차 석좌의 내정 철회의 이유는 북한에 대한 제한적 타격인 코피 전략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자신들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이나 오판 그리고 북한의 보복 관련 위협을 깊이 우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런 제한적인 선제 타격이 김정은의 확장적 대응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도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이나 동맹국들은 이런 행동을 가볍게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30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한 모든 전문가 증인들이 코피 전략은 심각한 위험을 동반한다고 밝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으며 동계올림픽이 곧 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대응할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하지만 모든 외교적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군사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주한미국 대사가 계속해 공석으로 남아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빅터 차 석좌의 임명 철회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타당한 이유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따라 직면한 도전은 역사상 가장 중대한 외교적 도전일 수 있다며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나는 동안 아직도 주한대사 지명이 안 된 점이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국 대사로 근무할 고위 외교관을 조속히 자리에 앉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18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대통령의 선제적 군사 공격 권한을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제한적 선제 공격을 의미하는 코피 전략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선제 공격 권한 여부는 미국 내 오랜 논란거리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미국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한 대통령의 전쟁 개시 권한의 헌법적 근거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둘러싼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은 해묵은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군사행동과 관련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요청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게 현실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이 어떻길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겁니까?
미국 헌법은 제1조에서 전쟁 선포 권한이 의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2조는 곧바로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직면한 상황을 전제로 대통령이 단독으로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48시간 안에 의회에 통보하고 60일 안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겠군요.
예, 이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은 있습니다. 즉 상대국이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공격이 임박한 조짐이 있어야 하며 선제 공격 이외에는 위험을 막을 다른 수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기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판단합니다. 대통령에게는 군 통수권자로서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폭넓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전쟁을 결심할 경우 의회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관례로 되어 왔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6.25 전쟁이 여전히 휴전 상태로 기술적으로는 미국과 북한이 아직 전쟁 상태인 만큼 대통령의 군사 행동 권한이 더욱 강력하다고 봐야 합니다.
최근 사례를 봐도 미국의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받고 전쟁에 나선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는 현대전에서 전쟁 선포란 개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대통령의 군사행동과 관련해서 의회가 사전에 개입할 여지가 사실상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1년 이라크 침공을 감행했을 때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에 무아마르 가다피의 리비아 정권에 대한 군사 행동에 나섰을 당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4월 시리아에 대한 폭격이 있었지만 사전에 의회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보낸 서한 외에도 비슷한 내용의 서한이 발송된 적이 몇 차례 있었죠.
예, 지난해 5월에는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 64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북 무력 사용에 앞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또 뉴욕시 변호사협회는 북한의 위협이나 핵과 미사일 개발만으로는 대통령의 군사행동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유독 대통령의 전쟁 권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잦은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강경하고 과격한 발언을 계속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완전한 파괴를 거론하고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를 언급한 발언으로 의회 일각의 우려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번 서한에서 대북 선제 공격의 잠재적 결과와 김정은의 보복 위험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제한적인 선제 타격이 북한의 확장적 대응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엄청난 도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국은 군사 옵션보다는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원한다고 마크 네퍼 주한 미 대사 대리가 밝혔습니다. 네퍼 대사 대리는 또 한국 내 일각에서 우려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네퍼 대사 대리를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은 평창 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날인 2월 8일 건군절 행사를 명분으로 대대적인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보시나요?
Big military parade on the eve of the Olympics. As the world is gathering here in South Korea, especially even as North Korea sends a team.
전 세계가 한국에 모여들고 북한도 선수단을 파견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개막식 전날 열병식을 개최하는 것은 올림픽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서 뭔가 위협적인 것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2015년부터 건군절을 2월 8일로 바꿔서 기념해왔다며 이는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는데요. 한국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Don't really have much more to add except to say that it's North Korea's choice whether they do a parade or not.
북한이 열병식을 할지 말지는 그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말 외에는 추가할 게 없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가 평화적으로 모이는 개막식 전날인 2월 8일 열병식을 한다는 사실은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죠?
Well, I mean, we're very aware of this issue of South Korea, Korea passing, and frankly, we don't agree.
저희는 코리아 패싱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한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빈번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에도 대화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네 번째 전화통화였습니다.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번 주 방한에 문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국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긴밀히 연락하고 이를 위해 미 대사관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리아 패싱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북한 대표단과 회동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I don't know if we've announced his formal schedule yet. I think, you know, for sure he's
아직 펜스 부통령의 공식 일정을 발표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확실한 것은 문 대통령과 몇 차례 만날 예정이고요. 올림픽을 참가하는 미국 선수들을 만나 응원할 예정입니다. 또 주한미군을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북한 대표단을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표단을 만날 것이란 추측이 있긴 하지만 어떤 것이 고려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올림픽 이후 연기한 것은 잘한 결정으로 보시나요?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오기 위해 또다시 훈련을 연기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Well, this was a decision that we made as an alliance. So this was the U.S. and South Korea together deciding that in the
이번 결정은 미한 양국이 동맹으로 함께 내린 결정입니다. 올림픽 정신을 바탕으로 올림픽과 군사훈련이 겹치지 않도록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을 피해 잡았습니다. 오는 4월 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다시 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는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어떤 전망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I think we always have to be prepared for the North to, you know, take provocative actions. As we've seen, this is a country that.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한 군사연합은 항상 오늘 밤이라도 당장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에 대한 억제 태세, 강한 정보 수집 태세가 갖춰져 있다는 말인데요. 우리는 항상 북한을 경계하며 그들의 행동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북한의 행동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예측할 수 없고 도발적이기 때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대표단의 체류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할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Right. Well, this is something, as you can imagine, we've been in very close contact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 정부와 긴밀한 접촉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선수단 참가 등 북한의 올림픽 참가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 조정해 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논의 중인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매우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미국 정부에 알려주고 있으며 매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 대북 제재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Well, we're always, you know, we always have to be on the lookout for activities that will
우리는 항상 대북 제재를 위반하거나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는 행동, 북한에 자원을 제공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재의 위반이 아니라면 제재의 정신에 미칠 악영향은 없나요?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에 대한 효과가 줄어든다든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 think we have to look at it. I mean, there are certainly two aspects to this. One is, you know, we very much welcome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Olympics.
이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무엇보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환영합니다. 미국은 남북 간 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회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남북 간 접촉이 좀 더 빈번하고 의미 있는 논의를 위한 초석이 되길 바라고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목표인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이어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남북 간의 접촉과 북한의 참가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해 경계하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 목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강한 억제 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이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나요?
Well, I think as President Moon said, certainly our coordinated effort, not just the U.S., but our efforts with
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번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남북 간의 대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자축하기엔 이르고 긴장과 압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국제적 노력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불법 수입원을 추적하고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 자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 대사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Obviously, you know, Korea is one of our most important allie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lationships we have and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미국이 한반도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시기에 주한 미 대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 시일 안에 대사가 내정돼 승인받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주한 미 대사관에는 500여 명의 한미 관계를 지지하는 한국, 미국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미 대사가 없으면 어떠한 일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 들이 있으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국 내 일부에서는 남북 대화를 100% 지지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압박 국면에서 북한의 시간만 벌어준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I think you know there are always going to be folks who have that view and who believe that You know, talking...
남북 간의 대화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부류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하자면 대화가 싸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남북 간 대화는 가치가 있으며 바라건대 대화가 좀 더 의미 있는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를 촉진하는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소위 코피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First of all, This idea of a bloody nose, we don't know where that came from. It's not something we use. It's not a military.
우선 이 코피 전략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도 아니고 군사적 용어도 아닙니다. 영국 매체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뭐라고 부르든 미군은 모든 옵션에 대비한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군은 대통령에게 각기 다른 시나리오에 따른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테이블 너머의 모든 것이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현재 상태의 외교적 경제적 노력부터 잠재적인 군사적 행동까지 포함합니다. 하지만 군사적 옵션은 굉장히 피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군사 옵션은 최후의 수단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력을 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강력히 선호하는 건 외교적 노력과 경제적 제재 등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북한이 다른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이런 노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크 네퍼 주한 미 대리 대사와의 인터뷰를 보내드렸습니다. 인터뷰에 서울의 김현진 기자였습니다. 전직 주한 미국 대사들은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의 대사직 낙마에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차석자의 낙마 소식에 전임 대사로서 매우 실망했다며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very disappointing for me as a former ambassador. It looks like this is over a policy disagreement regarding the wisdom of using force.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한 버시바오 전 대사는 VOA 기자와 만나 차석자를 차기 대사의 적임자로 평가하며 북핵 문제 해결에 군사력을 사용할지 여부를 둘러싼 정책상의 이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국 대사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차 대사가 선제 공격의 위험성과 대북 제재로 북핵 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정부에 전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석자가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자신의 낙마 사유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My understanding is that the real problem was on policy. My understanding is that he felt that the sanctions are actually beginning to be effective
전 대사들은 그러나 차석자의 낙마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 공격을 기정사실화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미 행정부 내에 북한에 대한 타격을 고려하는 관리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실제로 선제 공격이 이루어질 가능성에는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I do believe that some in the administration are looking at that kind of option. Secretary Tillerson of State and Secretary Mattis of Defense.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이 여전히 북핵 문제 해법으로 외교를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버스바우 대사 역시 북한 핵시설 등에 대한 제한적인 선제 공격, 이른바 코피 전략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북 강경파 사이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확인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re's too much uncertainty. It would be a huge gamble.
대사는 백악관으로부터 내정자 지명을 받고 검열 절차를 거쳐 외교 사절을 보낼 때 상대국이 부여하는 아그레망을 받습니다. 이후 상원 인준 절차를 받고 국무부가 지명하면 백악관이 공식 인정하는 겁니다. 앞서 국무부가 차석자를 지명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차석자의 대사 철회 과정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힐 대사의 설명입니다.
Receiving government is asked to continue to keep this quiet, confidential because the Senate has not yet been informed. But it gets announced essentially by the Korean.
힐 대사는 아그레망이 대사 확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도 철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양국이 내정자를 누설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직 대사들은 어느 때보다 민감한 시기에 주한 미국 대사의 공석이 1년을 넘기고 있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소통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킨 것은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해보려는 북한의 시도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북한과 대화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정연설에서 탈북자 지성호 씨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또한 이 일에는 백악관에서 탈북자 8명과 면담하는 등 최근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랄프 코사 태평양 포럼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을 북한을 압박하는 전반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했습니다.
I think it's certainly part of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which is again multi-dimensional.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은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는 최대 압박 캠페인의 한 부분이라는 분석입니다. 코사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다각적이며 핵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문제는 북한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도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사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부각시킨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핵 위협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부회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움직임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clearly the human rights concern is there and that's part of the rationale too behind the maximum pressure.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도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같은 우려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경제적 제재의 배경이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노퍼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들을 논의할 때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수미 테리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북한과 대화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an indication that we are probably not going to negotiate or engage with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움직임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협상하거나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테리 한국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정권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가 생산적인 것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에 바로 그런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용해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그 같은 노력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테리 한국 석좌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해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아버지를 올림픽 개막식에 초청한 것도 북한의 선전선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내 북한에 대한 강경 노선이 부각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t seems to highlight a rather harder line of this administration toward the North Korean regime.
북한 정권의 불법성과 잔인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행정부 내 강경 노선이 부각된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쇼프 선임연구원은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북한이 비핵화되면 정권 교체에는 관심이 없다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탈북자들의 백악관 면담을 주선한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 특히 탈북자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행정부의 의견은 탈북자들을 계속 보호해야 하고 계속 지원해야 하고 탈북자들의 목소리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공석으로 남아있는 북한인권 특사를 지명하고 북한인권을 조사하고 탈북자들을 지원하면서 북한으로 정보를 보내는 단체들을 계속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은행에서 일하는 첫 번째 탈북자 조성우 씨의 마지막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그 젊은 사람들은 그거 딱 한 가지더라. 그냥 희망만 있으면 예. 배고파도 살고 못 입어도 살고 뭐 아무리 오래도 살 수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힘들었던 원인은 앞이 안 보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20년, 30년 일하더라도 정말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참기 어려웠던 것이지 결코 무기하소.
희망이 없었던 것. 조성우 씨가 북한을 견디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북한에서 살았어도 큰 어려움이 없었을 20대 청년의 탈북 동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뒤로하고 혈혈단신으로 탈북해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거쳐 미국에 입국했던 조성우 씨는 단과대학 졸업 후 조지 워싱턴 대학교로 편입, 그리고 졸업 후 터프츠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3개월 동안의 구직활동 끝에 세계은행에 입사했습니다. 5년 동안 돈을 벌어 중산층이 되고 싶었던 탈북 남성이 지난 5년간 공부해 학자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 일주일에 이틀은 수업을 몰아듣고 나머지 3일은 꼬박 택배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을 했습니다. 석사 과정 동안에도 학교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일과 학업을 완벽하게 병행했던 겁니다.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육체적으로보다 정신적으로도 저게 머저러티였었는데 지금 갑자기 마이너러티 된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학교 가도 별로 친구가 없어온 게 제또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뭐 또 싱글도 아니고 결혼했으니까 저랑 뭐 속속 끝나면 빨리 강의 끝나면 내려와야지 내려와서 뭐 가게를 도와던 분명히 힘들었을 거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근데 그걸 다 지나고 보니까 후회는 안 돼요. 그러니까 후회가 안 되니까 힘들었던 게 그렇게까지 힘들었던 것을 기억이 안 남아요.
성호 씨는 지금의 삶이 가장 자신답다고 말합니다. 켄터키에서는 미국 사람이 된 양 머리를 기르고 노랑머리를 하기도 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꿈을 찾았고 희망을 갖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 예. 그리고 항상 제 목표는 오늘까지 살고 내일 죽는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가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만족하고 있어요.
조성우 씨가 희망을 품게 된 지난 순간들. 미국에서 찾게 된 정체성 위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인턴하기 전에 잠깐 그 동영상을 하나 봤었어요. 그 이승철, 한국의 이승철 가수가 탈북 대학생들과 같이 독도에 가서 아리랑 하는 거를 제가 그 사람들이 그 노래도 노래지만 그때 사람들이 그 하는 그 말이 되게 막 마음이 와닿더라고. 이게 한국에 사는 우리 탈북 청년들은 마치 독도와 같다고 용토상으로는 한국에 수속돼 있지만 육지와 멀리 떨어져서 완전히 대륙에 합하지 못하고 멀리서 오고 가는 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외롭게 이렇게 혼자 있는 그런 독도와 같은 존재라고 국가 남이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런 브릿지가 될 수 있다고 청년들이 그런 말을 이제 그 영상에서 나오더라고 해서 저것이 그 말이 확 와닿는 거는 나도 내가 할 역할도 바로 저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 그때. 마지막 페어할 때 또 그 노래를 제가 불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눈물 흘리고 같이 박수 쳐주고 같이 이렇게 서로
남북한이 함께 부른다는 홀로 아리랑에서 성호 씨와 북한 청년들이 나눈 눈물은 열정과 비전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커다란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때로는 고향이 그리워 부모님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구나. 동심으로 돌아갈 수가 없구나. 세대가 달라졌고 내가 맞춰야 하는구나 하는 삶에 대한 서러움도 느꼈습니다. 보스턴에서 가을을 보낼 때는 북에 둔 벗들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보스턴 공기가 북한 공기와 똑 닮았어요. 그 냄새가, 바람 냄새가. 그리고 집들이 오래돼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 그 골목들이 되게 아주 낡았는데 그 골목들 낡은 것이 북한에 있는 골목들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보스턴에 오면서 북한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내가 북한에 대한
성우 씨의 페이스북에는 가을 단풍 낙엽이 얌전하게 떨어진 기차길 사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작시 한 편도 함께 실렸습니다.
북한에서는 기찻길을 자주 많잖아요. 근데 보면 이 기찻길 한 끗에 가는 언니가 막 북한에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목깃을 스쳐가는 싸늘한 가을 바람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기억들은 떠오른다. 곁에 있을 때는 무심했던 얼굴들이 요즘은 유난히 그리워진다.
옷깃을 스쳐가는 싸늘한 가을바람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기억들은 떠오른다. 곁에 있는 때에는 무심했던 얼굴들이 요즘은 유난히 그리워진다. 성호 씨는 시 한 소절, 노래 한 소절이 주는 영감과 여운은 매우 짙고 그것들이 쌓여 삶의 방향에 영향을 줬다고 말합니다. 지난달 말 성호 씨가 근무하는 세계은행의 연례 행사 세계 각국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성호 씨는 한국을 소개하는 부스에서 강원도 평창 올림픽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복장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지금 거의 1시간 지났는데 안 더우세요? 안 힘들어요?
뭐 좀 덥긴 더운데 그래도
땀 흐르지
사람들이
않아요?
안에서 약간 땀이 나요.
인기가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스타가 된 기분인데 더워도 참을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네.
2시간 동안 털로 된 옷을 입고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행사장에 모인 수백 명의 외국인들은 쉴 새 없이 카메라 세례를 퍼부어댔고 성호 씨는 일일이 인사하고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30대 탈북 남성 조성호 씨는 자신이 세계은행에서 얼마나 오래 일할지 아직은 모르지만 아내의 공부를 도와준 뒤에는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 10년, 20년 뒤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 관련 프로젝트 혹은 한반도, 뭐 한반도의 통일이나 한반도의 뭐 경제 개발이나 이런 것과 관련됐으면 줘야 더 바랄 게 없겠죠.
사는 곳은 반드시 미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자신이 경제학자로 살고 있을 것이란 것. 그리고 이 길의 시작점에 자신이 워싱턴에 있었다는 것이 분명한 영향을 줬다고 말합니다. 그런 만큼 성호 씨는 탈북자 청년들에게 조언자가 돼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말 공부 꼭 하고 싶고 이 하고 싶은 일이 정말로 공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방도는 항상 있다고, 그러니까 길은 항상 있다고 얘기해 주거든요. 지금은 그 상태에서 모르지만 일단 머리를 딱 그 방향으로 들이밀고 하다 보게 되면 부딪히고 보게 되면
자신의 능력이 30%, 외부의 조언과 도움이 30%, 그리고 나머지는 섭리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자신의 지난 미국에서의 삶을 표현하는 조성우 씨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은 책임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분명한 건 뜻이 있다면 반드시 길도 있다는 것. 자신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뷰의 뉴스 장량입니다. This land is your land.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조성우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 30대 탈북 여성 샤론 김 씨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역사적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펜스 부통령은 이스라엘 방문에서 2019년 말까지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개관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최대 이익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평화적 관점에서도 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마침내 인정함으로써 허구가 아닌 사실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실은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진실한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속적인 평화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 선언을 발표하면서 모든 당사자들에게 하라말 샤리프로 불리는 성산산을 포함해 예루살렘 성지에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영토 문제를 포함해 최종적인 지위 문제와 관련해 어느 쪽의 입장도 두둔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모두 합의할 경우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팔레스타인과 직접적인 평화 협상을 재개하려는 이스라엘의 의지를 이해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팔레스타인 지도부의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의 도출을 위해 절충이 필요하지만 어떤 합의라도 이스라엘의 자위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집트와 요르단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집트 압델파사 LCC 대통령과 요르단 압둘라 국왕은 중동 국가들 사이에도 믿음과 신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펜스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랜 갈등도 양측이 선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